만화 골라주는 남자 만골의 남 MC. 네, 다시 한 주만입니다. 안녕하세요. 만화 골라주는 남자 만골의 남 서찬이입니다. 건강 조심하시라는 말씀을 계속 올린 주제에 제가 정작 장염을 걸리는 바람에 지난 한 주 내내 고생을 반복했습니다. 장염은 처음이었는데요. 아, 이거 꽤나 괴롭습니다, 이거. 소병 없는 걸 자랑으로 삼던 제가 요즘 슬금슬금 뭔가 걸려 나오는 게 많은 마당인데요. 더위 때문인지 나이 때문인지 알 순 없습니다만 어쨌든 날씨가 좀 더 시원해지길 바랄 따름입니다. 아, 자, 지난 8월 12일부터 16일까지 5일 동안 부천 상동에서 빅오프 2015 제18회 부천국제만화축제가 열렸습니다. 지난 2회차에서 소개한 바 있는 오사게렌발 작가의 7층도 개막식에서 부천만화대상 해외작품상 수상작으로서 시상대에 올랐습니다. 오사게렌발 작가는 몸이 아파서 한국에 오지는 못했습니다만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축하 말씀 전합니다. 7층은요, 그 데이트 폭력을 비롯한 숱한 여성 혐오, 여성 비하의 그 작동 원리를 작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드러낸 작품입니다. 단지 경험담을 늘어놓기보다 폭력과 비하가 어떻게 성립하고 피해자가 여기에 왜 대응하지 못한 채 순응하게 되는가까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더욱 지금 시점에 중요한 시사점을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는 나아가서 이 문제가 남성과 여성의 문제 이전에 인간이 타인을 동등한 인간으로 대하려고 드는, 그리고 누군가를 자기 아래로 두려드는 데 따른 문제임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요, 페미니즘이 단지 여성주의에서 그치는 개념이 아니고 여성 우월주의도 남성 하대주의도 아님을 아는 데에도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습니다. 7층의 무대인 스웨덴이 그러하듯이 이 문제가 단지 한국에 국한된 사례는 또 아닙니다만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 문제와 관련한 충돌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한국 남성들은 지금 어떤 면에서는 자기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저질러왔던 말과 행동이 실은 어떤 것이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큰 거울 앞에 서 있습니다. 일부는 당황하기도 하고 일부는 자중하고 또 일부는 오히려 여자는 어떻고 라면서 비분관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도 하죠. 제가 한 주가 지난 지금 시점에 와서 이 이야기를 또 꺼내는 이유는요. 지난주 겪었던 어떤 경험 때문입니다. 이번 부천국제만화축제에서 저는 만화로 그리는 수다, 여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토크쇼를 진행했습니다. 지난해에도 만화가 여성분들을 세 분 모시고 여자 만화로 말하나 라고 하는 토크쇼를 진행했었는데요. 뭔 팔자인지 올해도 비슷한 주제의 토크쇼를 한 셈입니다. 지난해 토크쇼가 만화가 여성들을 통해서 만화가면서 여성으로 살아가는 데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물었다면은 올해는 또 여성이면서 만화가인 작가들의 작품 속 묘사와 가치관에 조금 더 집중해보려고 했습니다. 뭐 결과적으로는 비슷비슷했을지 모르겠어요. 위도는 그랬단 얘기입니다. 보통 빅오프 행사들이 오후 5시 넘으면 거의 끝나는데요. 이 토크쇼는 오후 7시에 시작하다 보니까 사람이 좀 적긴 했어요. 오후 8시부터 마스다 미리 작가 원작, 만화 원작인 영화죠. 네, 결혼하지 않아도 괜찮을까가 상영되었는데 그에 앞선 일종의 부대 행사였거든요. 올해 패널은 순비소리의 휘희 작가님, 그리고 볼스토리의 강현주 작가, 경희님이죠. 그리고 지난해에도 함께했었던 은주의 방의 그 노랑구미, 정상미 작가님이 함께했습니다. 근데요. 토크쇼가 대중 정리가 되고 관객 질문 시간이 되는데요. 제일 먼저 손을 들어서 마이크를 잡은 첫 질문자가 이러더라고요. 요즘 여성 혐오 이슈가 많이 불거지는데 그 원인은 여자들의 피해의식 때문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얼마 전 이 문제를 몹시 이상하게 부각시켜서 논란을 일으켰던 그 PD수첩을 예로 들면서 방송에서도 그러던데 라고 말하고는 심지어는 그런 피해의식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성으로 당신들은 어떤 노력을 했느냐 라고 묻더라고요. 관객 질문이라서 그냥 자를 순 없어서 연결은 했습니다만 진행자로서는 해선 안 될 말인 줄 알면서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이라고 대놓고 말하긴 했는데요. 하필 저런 사람을 질문자로 고른 죄가 있어나서 작가분들한테는 굉장히 죄송스럽더라고요. 그렇다고 남자라서 기회를 주지 말았어야 하나 하면 또 그건 또 아니고 이건 저 사람이 문제인 거죠. 근데 이게 정말 이런 이야기는 얼굴 들고 다니면서 할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러니까 여성 혐오 문제의 원인을 여성들의 피해의식으로 몰아세우는 건데요. 성추행은 여자들 옷차림 탓으로 돌리는 거나 매한가지 논리입니다. 왜 이런 인식을 왜 여성들 앞에서 드러내놓고 내보이면서 대답을 강요했을까요? 여자들 피해의식 때문이라고 하는 건 인정하라는 식이죠, 이게. 지난주에 7층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제가 뭐라고 했냐면요. 여성 혐오를 비롯해서 인권 침해적 발언을 서슴지 않은 이들에게도 이 작품을 정말 보여주고 싶다. 그들의 표정은 닐의 표정과 많이 닮아 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닐이라고 하는 놈이 7층의 남자 주인공이죠. 데이트 폭력을 저지르는. 정말 책을 옆에 대고 보여주고 싶어집니다. 이런 경우를 보면요. 라고만 하고 싶은데, 이한주 사이에도 정말 또 별일이 다 있었습니다. 뭐 연예인 유세윤이 달군 돌덩이 위에서 익혀먹는 그 햄버거 스테이크 전문점 광고를 맡았습니다. 근데 그 광고 영상이 논란을 일으켰죠. 그 영상은요, 익어가는 고기 덩어리와 봉춤추는 여자를 연결 지어놓고는 여자를 오버랩 시킨 고기 덩어리를 남자가 낼름 먹게 하고 그 남자는 반대편에 앉은 자기 애인에게 야, 얼른 구워! 라는 식으로 손짓하는 장면까지 연출합니다. 짧은 시간 동안에 아주 여성 비하 요소를 농후하고 촘촘히 우겨넣었는데요. 같은 문제로 논란을 일으켰으니까 좀 자중해도 모자랄 마당에 이 사람은 대체 뭔 정신머리로 이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광고 노출은 되니까 상관없다고 생각했을 수는 있는데 그렇다면 앞서 일으켰던 여성 비하 문제에 관해서 반성 따위는 애초에 없었다는 거죠. 이 사람은 부인이 가만 놔두는 게 정말 신기합니다. 이 와중에 언프리티 랩스타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이름을 알렸던 제이스와 키썸이라고 하는 여자애들은요, 김치녀를 욕하는 여자로 자신들을 포지셔닝한 노래를 발표했습니다. 쇼미더머니에서 문제가 됐던 남자애들이랑 거의 다를 바가 없는데요. 역시 여성 혐오 정서의 원인을 여성에게 두는 식의 발상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역시 이 문제가 남녀 문제 이전에 그냥 인간 대 인간 문제임을 증명해주는 사례라고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여성 혐오를 비롯해서 타인을 혐오 대상으로 만들려거나 그래야 버텨낼 수 있는 마음가짐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해당 이슈에 관한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근데 사실 이 생각 없음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정치적인 포지셔닝입니다. 그냥 무식해서가 아니에요, 이게. 대부분 고등학교 이상 나온 고등교육의 수혜자들인데 어디 무식해서겠습니까? 그 모든 발상은요, 자기가 적극적으로 선택한 정치적 결정이에요. 그래야 유리하기 때문에, 그래야 이득이기 때문에, 그래야 자기가 우위에 있을 수 있어서 그걸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녀 문제만도 아니에요. 저런 여자애들도 여성을 까서 이득이 있으면 까는 겁니다. 우린 전부가 아니라 문제인은 일부를 까는 거야 라고 하면서 말이죠. 결국 이득을 위해서 누군가를 깔아뭉갤 수 있는 정신머리로 완성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온갖 모진 말과 조롱과 증오를 쉽게 내뱉을 수 있는 겁니다. 상대가 자기와 동등하지 않거든요, 이게. 기본적으로요. 가장 가까이에는 여성을, 그리고 점차 장애인, 동성애자, 그리고 백인 아닌 외국인 노동자들. 때론 이것들이 섞여서, 뭐 이자스민위원회에 관한 루머를 계속해서 복제하면서 이 외국인연을 쫓아내야 한다. 이런 식의 발언은 서슴지 않는 식으로 나오기도 하죠. 명색이 진보 계열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마저 말입니다. 하루하루 한주한 주가 그저 부끄러워서 미칠 것 같습니다. 이런 걸 두고도 뭔가 말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하지 않는 건또 다른 7층의 주인공들, 오사와 니를 만들 뿐입니다. 그래서 좀더 시끄러워져야 됩니다. 여기 사람이 있다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애프터 서비스 치고는 좀 길어졌는데요. 예, 전하는 말씀 들으시고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만고의 남 MC는 만화 비평 전문 웹진 크리틱M에서 제작합니다. CRITICM.com. 크리틱M. 지난주 베스트셀러. 지난 한 주 가장 많이 팔린 만화책들을 소개하는 지난주 베스트셀러 시간입니다. 예스24, 알라딘, 인터파크, 반디앤루니스의 50위권 베스트셀러 차트를 기반으로 합산해 뽑아낸 통합차트로 여러분께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8월 셋째 주 차트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위부터 살펴볼까요? 나루토 72권이 10위, 흑집사 21권이 9위, 원피스 77권이 8위, 니세코의 15권이 7위, 원펀맨 2권과 1권이 나란히 6위와 5위, 나츠메 5인장 19권이 4위, 명탐정 코난 86권이 3위, 열혈강호 67권과 원피스 78권이 공동 1위입니다. 밤을 걷는 선비가 결국 10위권에서 완전히 밀려났습니다. 매주 수요일 목요일 편성 중인 TV 드라마판은 20부작 예정의 8월 20일에 14화가 방영된다고 하는데요. 이제 7부 능선도 넘겨가는 와중에 끝발을 기대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참 아쉽군요. 아우할라이드 11권과 히스토리의 9권이 밤을 걷는 선비 11권과 함께 차트에서 내려갔고 그 자리에 나루토 완결권인 72권과 나침의 우인장 19권, 열혈강호 67권이 올라왔습니다. 열혈강호는 참 시작한 지 한 20년을 넘겼는데도 신간이 나올 때면 여전히 힘을 발휘하니까 히트 상품에는 분명하네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후반을 달려간다는 인상이 완연하긴 한데요. 어찌 마무리를 지으실지 참 궁금해집니다. 이쯤 되면요. 요괴를 볼 수 있는 소년의 이야기인 나침의 오인장도 신간이 나오고 바로 4위에 올랐습니다. 이 작품도 꽤 고정 팬층이 조용하게 많은 작품이죠. 지금까지 지난주 베스트셀러 차트였습니다. 만골남의 선택. 네, 만골남의 선택. 이번에 소개할 작품은요, 쿠사나기 미즈오 작가의 새벽의 연화입니다. 일본 작품이죠. 벌써 이게 3회째인데 한미일 곤 골고루 건드리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섞어가면서 소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요 이 새벽의 연화를 처음 만난 건 애니메이션판이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IPTV로 애니메이션을 종종 보는데요. 언젠가 이게 목록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아내가 먼저 보기 시작했고 저는 뒤이어서 일부러 좀 봤습니다. 여자가 예쁘네. 강단이 있는데. 남자애들 멋있네. 근데 용이라고? 어라. 저기 귀여운 남자애도 있잖아. 취향마다 하나씩은 걸리겠네. 정도였죠. 처음부터 안 봤으니까요. 근데 흥미는 가다라고요. 특히나 여자의 표정이요, 굉장히 강렬했어요. 뭔가 예쁘장한 얼굴인데 가끔 가다가 딱 보여주는 표정이 굉장히 깊은 거예요. 뭔가 사연이 많아 보이는, 그리고 뭔가 겪은 게 많아 보이는 그런 표정. 보통 게 나이 먹은 캐릭터한테서나 볼 수 있는 그런 표정인데요. 이걸 소녀가 보여주는 겁니다. 뭔가 재밌어 보이는데? 나중에 한번 원작 좀 볼까? 그리고 원작 만화책을 샀어요. 저희는요, 대체로 간을 볼 때엔 두 권 정도를 사다가 놓고 다음 권을 살까 말까 고민을 하는데요. 일단 두 권을 사놓고요. 순식간 다 읽고요. 그대로 덕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재밌잖아 이거 막 그러면서요. 그리고 서점에 갈 때마다 두 권, 또 두 권. 사놓다 보니까 어느덧 최근 권인 17권까지 쭉 샀지 뭡니까? 국내 발행 진도를 다 따라잡고요. 다음 권 언제 나오냐고 허덕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진짜 딱 그런 기분이에요. 다음 권 언제 나와? 그러면서요. 10권 넘어가는 만화 가운데에서 요즘 이렇게 저를 달아오르게 한 작품은 흔치가 않은데요. 새벽의 연화는 정말 즐겁더라고요. 이런 만화도 꽤 오랜만이었습니다. 간단하게 작품 소개부터 좀 해볼게요. 작품의 무대는 고화 왕국이라고 합니다. 고화국이죠. 불과 물, 바람, 땅, 그리고 왕족인 하늘까지요. 다섯 부족을 중심으로 하는 부족 국가입니다. 북으로는 기의 제국, 남으로는 제와 진나라와 경계를 맞대고 있습니다. 수도는 하늘의 도시란 뜻인 공도로 불리는 비룡성이고요. 이 고아 왕국의 유일한 공주인 연화는, 연화, 여주인공 이름이죠. 작품 제목이기도 하고, 이 연화는 다정다감하고 무기를 싫어하는 부왕과 호위무사인 학의 보호 아래서 구김살 없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연화는요, 붉고 긴 곱슬머리를 지닌 아리따고 조금은 철부지 같기도 한 공주님입니다. 그런 연하가 마음에 두고 있는 짝사랑 상대는요, 자기보다 3살 위인 수원입니다. 지금은 죽고 없는 선대 임금의 아들이자 현 임금의 조카입니다. 연호하고 수원하고 학, 이 셋은 소꿉친구 사이로 학은 연호의 상대가 될 자로는 수원만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연호가 수원과 혼인하고 수원이 다음 임금이 되면 자신이 그 오른팔이 되겠노라고 말했었죠. 그럴 만큼 이 셋은 우애가 깊은 사이였습니다. 그런 말을 나눌 때까지만 해도 연화와 학은 자신들 앞에 어떤 일이 닥칠지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연화의 16살 생일, 어째선지 이상하리만치 권내가 조용하던 밤, 연화는요, 수원을 향한 마음을 아버지인 일임금님한테 말하기 위해서 부왕의 방으로 갔다가 그만 보지 말았어야 할 광경을 보고 맙니다. 아버지가 칼에 찔린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칼에 찌른 건, 그리고 아버지를 칼로 찌른 건 다름 아닌 수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입을 막기 위해서는 연화도 죽여야 되는 상황에 낌새가 이상함을 알아챈 학이 뛰어들어서 연화를 구해냅니다. 그리고 성 밖으로 도망가게 되죠. 가장 연모하던 상대가 순식간에 살부지수, 아버지를 죽인 원수가 됐습니다. 곁에 있는 건 소꿉친구이자 자기 호위무사인 학한 명입니다. 학의 고향인 바람부족의 마을에서 신분을 숨긴 채 따스한 보살핌을 받긴 하지만 수원은 불의 부족을 이용해서 바람부족으로 흐르는 물길을 막는 등 압박을 해옵니다. 그런 이들을 끌어들일 수 없다는 마음을 먹자 연화는 그곳을 떠날 결심을 굳힙니다. 그리하여 자신의 고향에 숨겨두고 홀로 떠나려고 하는 학을 붙들고 말합니다. 날 데려가줘. 가 아니라요. 여기서 나갈 거야. 따라와. 자,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 공주는요, 이렇게 아버지를 잃고 궁궐 바깥으로 도망쳐 나와 온 나라를 숨어서 떠돌게 됐습니다. 살아있단 사실 자체가 탑시크릿에다가 추격을 피할 수 없는 입장이 놓인 도망자죠. 일기당천인 학이 보호하고 있다지만 비극적인 운명에서 쉬 벗어날 길이 없어 보입니다. 소녀가 그저 아무것도 모르는 공주로만 남아 있었다면 말입니다. 이 작품이 재밌는 건 바로 이 대목입니다. 소녀가 비극적인 운명에 맞닥뜨리고 충격에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은 2권까지가 거의 끝입니다. 거의 지금 17권까지가 나와 있는데요. 소녀가 운명에 맞서 싸워야지 하는 데까지 발동이 걸리는 과정이 조금 길 법도 한데, 연화공주의 발동이 걸리는 데에는 2권 정도면 충분했습니다. 물론 어설프고 애처로운 모습이 보이긴 합니다만, 작품은 연화를 쫓겨난 공주이자 도망자의 이미지에 가두지 않습니다. 사실전 이게 진짜 재밌습니다. 연신 품고 있던 자가 살부지수잖아요.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임금이 됐거든요. 그래서 쫓겨났다면 공주는 일단 힘을 모아서 복수를 해야 할것 같습니다. 1차원적인 플롯이라고 하면 아마 그럴 거예요. 복수하기 위해서 파티를 하고 성을 공략하기 위해서 계책을 짜고 공성전을 벌여가지고 함락. 그리고 원수의 목을 따다가 걸어놓고 승리. 그리고 한바탕 웃으면서 울고 말이죠. 근데 연화는 도망쳐 나왔고요. 어떻게 가야 할지 길을 찾기 위해서 신관을 찾아 묻는다라고 하는 퀘스트를 수행하고 신관에게서 건국신화에 등장하는 비룡왕 전설 속의 네 용의 피를 물려받은 용의 전사 이야기를 듣고요. 그들을 찾아서 파티를 이룹니다. 쉽지만은 않지만 어쨌든 한명한명 찾아 나서고요. 그 과정도 굉장히 장절하죠. 보디가드 격이자 극한 딜러 격인 화기야, 기본 옵션이니까 그렇다 치지만 왕족을 좋아하지 않던 일종의 서포터 격인 윤의 마음을 얻기도 쉽진 않았습니다. 용은 또 어떻냐면요. 기다려온 운명이라고 하던 용도 있었지만, 운명 따위 거부해주겠다라고 하는 용도 있었습니다. 각자가 용의 능력을 타고났기에 숭상받기도 하지만, 또 거부당해온 경우도 있어서요. 한 파티를 이루기는 굉장히 쉽지 않은데, 연하는 진심을 다해서 그들의 마음을 얻어나갑니다. 그 과정에서 주목해볼 만한 점이 있다면 연하의 포지션인데요. 도망쳐 나온 떠돌이 공주라고 하는 비극적인 설정만 보자면요. 비련의 여주인공이고, 용들에게 보호받는 입장이고, 물론 보호는 받는데 그저 보호받기만 하면 할것 같잖아요. 네. 근데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나가는 과정을 보면 자신의 지위나 계급에 얽매여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를테면요. 이 작품에서 대부분의 주변 인물이 연하를 이름으로 부릅니다. 스스로가 공주라고 하는 사실에 얽매이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단한 사람만 빼고요. 항말이죠. 보디가드였고 연화를 이제는 원수가 된 수원에게 맡기고 자신이 그등 뒤를 책임지려고 들었던 입장이죠. 그랬던 만큼 지금의 학은 연화를 수원과 그의 나라 모두에게서 지켜야 될 사람이자 그 모두가 연화와 그 아버지를 잊는다 하더라도 연화가 공주였음을 기억할 유일한 사람입니다. 주인하고 종복의 관계이자 그 어떤 마음도 보답받지 못하고 보답을 바랄 수도 없는 위치에 서 있음에도 그등 뒤에 늘 있을 사람이죠. 그래서 이들의 파티는요, 신화 속 존재들이 함께하는 운명적인 결합이면서도 한편으로는 굉장히 느슨하고 동등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연하는 학을 포함해서 모두를 동등하게 대하고 스스로도 동등한 입장에서 절대 보호받으려고만 하지 않고 몸은 사리지도 않습니다. 아버지가 금기시했던 무기를 잡으면서까지 자기가 남의 발목을 잡지 않기 위해 노력합니다. 유일하게 자기가 공주였음을 기억해줄 하객에게만은 마음 깊이 위지를 하면서 조금 약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면서 남 앞에서는 자기 발로 서 있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 소녀가 강력하기 이를 데 없는 파티 구성원을 모아서 무엇을 하느냐? 대충 다 모아놓으니까 이제 복수극 시작? 이제 복수극 시작이냐면 그게 또 아닙니다. 이 소녀는 그저 구김살 없이 아버지 아래에서 자라던 16살 이전의 자신이 몰랐던 지점에 맞닥뜨립니다. 수원에게 살해당한 아버지는요, 자신에게는 그저 자상하고 인자하며 온화한 아버지입니다. 학은 연화의 아버지가 싸움을 말리기 위해서 그 칼날을 손으로 잡고도 아무렇지 않은 듯 웃으면서 남몰래 손을 감추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이 사람은 그저 유약한 임금이 아니다. 라고 보긴 해요. 하지만 세간에서 연화의 아버지에 대한 평가는 무능이었습니다. 게다가 일 임금의 치세 동안 치안이 불안하고 뭐 역병이 돌아서 황폐화한 곳이 있고 탐관오리와 도적이 들끓기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연화는 이 모든 자신이 모르고 있던 또 다른 일면에 맞닥뜨립니다. 그럼 기왕 구축한 강력한 용의 전설을 파티를 몰고 가가지고 예? 원수를 쓰러뜨리고 자신이 임금이 되어서 이 부조리를 고칠까요? 놀랍게도 연하는 이 대목에서 사회 밑바닥의 오류들에 관 관여하면서 민생을 돌보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싸워나가는 방식은 공성전이 아니에요. 그렇게 뚜렷하고 명확한 목표로 나아가지 않아요. 연하는요, 먼 길을 돌면서 자기 아버지 때에서 불거졌던 오류에 눈 돌리지 않고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 나가야 할까를 모색합니다. 이를테면요, 도적 흉내를 내면서 탐관오리들이 수탈하던 땅을 점거하고 위생과 기아 문제의 개선을 꾀한다든지 말입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이들에게 위협이 되는 역할을 하고 마약을 들이려고 하는 상인의 정체를 파헤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남기기도 합니다. 사치라면 어릴 때 실컷 해봤으니 괜찮아요. 그때 낭비한 물건과 버린 물건을 이곳에 가져왔더라면 좀더 평등한 나라를 만들 수 있었을까? 물론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깨닫고 있지만요. 저는 이쯤 되면 머리를 세게 얻어맞는 기분이었어요. 이 작품에서 왕을 시해하고 자신이 왕이 된 수원은요, 역설적으로 연화에게 당장 무찔러야 할 악이 아닙니다. 작품 내내 수원은 수완을 발휘하면서 그 자신의 진용을 짜내고 있습니다. 고집불통 장군의 마음을 사는가 하면 역모를 일으키는 부족을 부수기도 합니다. 자기 손으로 죽였던 세간에 무능이라고 하는 딱지가 붙은 채 시체가 된 왕보다는 유능한 면모를 과시하고 있죠. 그리고 연화는 그를 대상으로 왕위를 되찾아오기 위한 싸움을 하기보다 자기 아버지 때에 불거졌거나 해결하지 못한 면들을 찾아가면서 이를 직시하고 눈 돌리지 않으면서 조금씩 해결해 나갑니다. 국가란 무엇이고, 통치자의 역할은 무엇이고, 정치가 해야 될 일은 또 무엇일까? 영화로 꼭 명예로운 궁궐 안에서의 위치 또는 부족 권력 위치에서 채 보이지 않은 민초들의 삶은 무엇일까? 진짜 민생은 뭔가? 정치가 대치하는 곳은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가? 놀랍게도요, 새벽의 연화는 그런 지점들을 연화가 선택한 길목에 영리하게 배치하고, 거기서 연화의 역할을 보호받아야 할 대상에 놓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작품이 굉장히 재미나고 흥미진진한 왕국 정치 드라마로 읽힙니다. 그런 한편으로, 소녀를 주인공으로 놓은 일본 소녀 만화로서는 매우 이례적인 성 역할을 설정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꽃미남이 창궐하는 여성 중심 하렘물로 굴러떨어질 수도 있을 법한 만화였다면 캐릭터의 매력만으로 가까스로 굴러가다가 적당한 시점에 하나 골라가다가 맺어지고 끝났어야 할 겁니다. 새벽의 연화는요, 17권에 이르는 시점에도 연화가 벌이는 자기 나름의 싸움을 올곧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물론 하기 연심을 적당한 양념으로 첨부하면서요. 뭐그 정도는 있어줘야겠죠. 정치 드라마로서의 재미를 말해보자면요. 여하간 연하는 그 지점에서 자기 나름대로 국가가 지니고 있어야 할 상을 몸으로 부딪혀 배워나갑니다. 이제 원수가 된 수원은 자기 아버지가 누구에게 죽었는지를 알게 된 시점부터 복수를 할, 일왕에게 복수할 의지를 다지면서 자기 나름대로 고화국을 어떤 나라로 만들어야 될 것인가를 그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을 펼쳐 보이고 있죠. 허허실실 작전 같지만 해야 할땐 확실하게. 그 모습 어디에도 악역으로 설정된 모습은 사실 없어요. 반면에 연하는 그 수업을 밑바닥을 구르면서 자습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연하는 어느덧 평등을 얘기하고 모두를 동등하게 존중해가면서 몸을 아끼지 않고 부정과 오류를 고쳐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선선대왕의 자식과 선대왕의 자식이 서로의 국가관을 정립하고 이를 실현해 나가려고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수원과 연화는요, 피로 원수를 갚는 과정이 아니라 이렇듯 자기의 정치를 해나가는 과정으로 맞부딪혀 가고 있습니다. 갈수록 연화는 무시할 수 없는 흐름과 여파를 만들어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수원 또한 이를 느끼고 있습니다. 아직 한참 극이 진행 중이고 마무리되려고 하면 좀 멀어 보이긴 하는데요. 여기까지만 해도 이 작품이 얼마나 큰 규모의 이야기 덩어리 안에서 인물들을 굴리고 있는지 알수 있습니다. 이야기의 힘이요. 참 오랜만에 만화를 보는 게 아니라 읽어내는 맛을 느끼게 합니다. 그리고 성 역할 이야기를 보자면요. 전 사실 이 작품을 보면서 내내 환상 게임이 생각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국이나 일본이나 그 순정 만화, 소녀 만화의 절정기라고 하면 역시 1990년대를 들지 않을 수 없을 텐데요. 1990년대 일본 소녀 만화 가운데에서 한 시대를 풍미한 작가를 꼽으라고 하면 내 남자친구 이야기의 야자와 아이. 그리고 환상게임의 와타세 유우를 꼽을 수 있을 겁니다. 이 가운데 환상게임은요, 국내에서 판타스틱 게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나왔던 해자판부터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애니메이션판도 투니버스 개국 초기부터 우리나라에서 정말 그 당시에 몇안 되는 애니메이션 전문 채널이었죠. 그 투니버스 개국 초기부터 초호화 우리말 더빙하고 더불어서 화제를 모은 바 있습니다. 이거 한국어판 주제가가 좀 엉뚱하게 유명하죠, 요새요. 조작이라고 하는 표현은 요새 주작이라고 표현하면서 이 작품 주제가 첫머리 가사인 날아오르라 주작이여 환상의 날개 날아오르라가 굉장히 자주 회자되던데 여하간 그게 이 작품 겁니다. 뭐 중학생이 고등학생이 되고 고등학교 입학이 대학 입학으로 바뀌는 등 설정 변화가 좀 있긴 합니다만 말이죠. 새벽의 연화는요 사실 환상 게임과 상당히 비슷한 구도를 띠고 있습니다. 현실 속 여자애가 뭐 사신천지서라고 하는 책 속에 빨려 들어간다고는 설정만 아니면요. 주작의 나라에 떨어져가지고 그 안에서 소원을 빌기 위해서는 주작칠성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찾아다가 규합해서 모아놔야 된다는 점. 그리고 그 안에서 상대국인 청룡국 쪽과의 싸움이 일어난다는 점. 주인공 여자애를 중심으로 파티가 구성된다는 점. 여러 면에서 새벽의 연화는요, 환상게임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다른 게 있다면요. 주인공 여성을 어떻게 대하느냐입니다. 이 와타세 유우라고 하는 작가는요, 여성 작가이면서도 여자애들을 괴롭히지 못해서 안달입니다. 애초에 책속 나라로 빨려 들어간 소녀들이 맡게 되는 역할이 무녀입니다. 그리고 이 작품 세계에서 무녀라고 하는 건요, 신수를 받아들여야 되는 존재로서 처녀성을 지니고 있어야 하고요. 이 시점에서 여자애가 겪을 일들이 몹시도 명확하게 정리되죠. 여자애가 처녀성을 잃으면 그냥 게임 셋입니다. 주인공인 미주, 그 일본어판에서 미야카죠. 이 여자의 친구인 유이도 책 속으로 빨려 들어오는데요. 책속 세계에서 자기가 불량배들에게 겁탈당했다고 믿고 이 착각을 이용당해서 친구인 미야카를 증오하게 됩니다. 작품 속에서 여자애들을 어찌나 험하게 다루는지 진짜 자주도 벗고 찢기고 겁탈 위기에 몰리고 아주 쌩 난리도 아닙니다. 더 짜증나는 건요, 이 미야카 자체인데요. 이 작품 한창일 때 사람들이 속 터져 했던 게 이겁니다. 아예 세상에 이런 대민폐 캐릭터가 또 어디 있었냐는 거예요. 우유부단하고 능력도 없는데 보호받기만 하고 자기가 또 자기 스스로 뭔가 해낼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서 결국 주변 사람들한테 피해가 막심합니다. 이란에 보호한다고 다 판판이 죽어나가죠. 미야카는요, 정말 이런 점에서 자기 주체성이라고는 거의 눈치짚고 찾아볼 수 없는 여성으로 그려집니다. 그래서 판타지 로맨스라고 하는 틀에서 전혀 벗어나지 않은 채 끝나죠. 새벽의 연화에서 연화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모르던 공주님 같던 아이가 도망쳐도 될 법한 곳에서조차 도망치지 않고 눈을 똑바로 뜨고 인신매매 범로로서 하던 관리를 쏴 죽이기까지 합니다. 활로요. 보호받아야 하기에 보호할 수 있는 이들이 이렇게 모이는 게 아니라 그 스스로 자기 사람들을 만들어 나갑니다. 자기가 약하다는 점을 투정하기보다 이를 극복하려고 합니다. 심지어 저기 자기 머리채를 잡으니까 이 소녀가 어떤 선택을 하냐면요. 남자 품에서 칼을 뽑아다가 자기 머리카락을 냅다 자릅니다. 와. 이것만의 주인공 여자애가 자기 머리카락을 자기 손으로 잘라내요. 조금도 아니고 완전히 단발로요. 그것도 칼로. 이렇게 강한 잔잔하면서도 강렬하게 강한 16살 소녀 캐릭터가 전에 또 있었나 싶습니다. 전투 미소녀도 변신 미소녀도 아닌데요. 연하는 그 자체로 굉장히 강합니다. 여성으로서 강합니다. 환상 게임을 재밌게 보셨지만 주인공 여자애한테 학을 뗐던 경험이 있는 분이라고 하면은 새벽의 연하는 매우 좋은 회복약이 될 겁니다. 물론 환상 게임을 모르시는 분이라도 지금 시대에 어울리는 여주인공의 모습을 만나보고 싶으신 분에게 적극 추천합니다. 게다가 왕국을 무대로 한 정치 드라마로서도 생각보다 짜임새가 좋습니다. 귀엽고 미영인 캐릭터들이 많이 나온다고 하여서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쪽으로도 상당히 볼만한 점들을 보여줍니다. 물론 아주 깊숙이 침점에 들어가진 않습니다. 뭐 왕좌의 게임 같은 거 기대하시면 좀 곤란한데요. 꼭 정치의 이면을 보여주는 방식이 그렇게 다크해야만 하진 않겠죠. 어디까지나 소녀 만화의 방식에 충실하면서 할 이야기를 잘 해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 그리고 또 생각나는 작품이 하나 있는데 아마노 코지시의 아리아입니다. 이 아리아라고 하는 작품은요, 화성에 건립된 네오베네치아라고 하는 곳을 무대로 한 곤돌라몰이 소녀들이 이야기입니다. 이 아마노 코지에시의 연출이 매화, 반드시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들어가는 그 전장샷입니다. 두 페이지를 연속으로 쓰는 그 와이드 연출이죠. 페이지 만화에서 칸의 크기라고 하는 건곧 작가가 독자가 느끼길 바라는 그 감정의 크기라고 할수 있는데요. 그게 좀 지나쳐서 감정 과잉을 요구합니다. 감정을 극대화시켜서 감동을 주기 위한 장치인데요. 그게 마치 패턴화하다시피 한 거죠. 새벽의 연화는 그런 장면은 별로 없는데, 유난히 독자들에게 자주 노출시키는 장면이 있다면, 바로 연화의 눈입니다. 순진무구하고 뭘 모를 것 같던 공주님의 눈에서요, 점차 전사와도 같은 매서움과 자기 자신을 다잡는 단호한 눈빛이 깃들기 시작합니다. 작가는 이 눈매를 자주 노출시킴으로써 감정이입을 유도하는데요. 아리아보다 훨씬 더 영리하게 쓰고 있어 보입니다. 과잉스럽지 않으면서 연화라고 하는 여자애를 굉장히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인물로 만드는데 일조하고 있으니까요. 게다가 그 주체성을 지니고 있는 여성으로서의 면모도 이 눈매를 통해서 좀더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솜씨가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아직 이 작품은 갈 길이 멉니다. 그리고 아직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뭐 일례로 1임금님은요, 하기 이 사람은 겁쟁이가 아니야라고 할 만큼 나약해 보이지만 사실은 나약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화에게 백부이자 수원의 아버지인 유헌은 사고로 죽었다 알려져 있지만 수원은 1임금이 죽였다고 말합니다. 1임금이 실제로는 어떤 인물이었고 왜 딸에게 무기를 들지 못하게 했는지 수원 아버지를 죽인 사건의 진실은 무엇인지, 수원은 어떻게 알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은 이후 수원과 연하가 각자의 정치로서 맞부딪히는 시점에는 풀려 나와야 할 중요한 복선입니다. 권수가 대책 없이 늘어날 듯도 싶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전혀 돈이 아깝지 않을 만큼 몰입도를 보여주고 있네요.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새벽의 연화를 소개해 보았습니다. 작품에 관한 감상과 이번 방송에 관한 감상은 팟빵 덧글이나 010-3001-7506으로 문자를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문화상품권을 증정하겠습니다. 저는 이 작품에서 단지 예쁜 여자애가 펼치는 대하 판타지 로망, 이거 책 표지에 나와 있는 그 장르명인데요. 대하 판타지 로망이라고 하는 장르적 특성만을 즐기기보다 여성의 성 역할이 주체적으로 드러난 작품으로서, 그리고 왕국을 무대로 펼쳐지는 정치 드라마로서의 일면들을 찾았습니다. 굉장히 주목할 만한 덕목이고요. 캐릭터 군상극이나 러브코미디로 일관하기 십상인 만화들 속에서, 특히나 소녀 만화들 속에서 보물 같은 작품을 건지지 않았나라고도 생각하고 있어요. 뭐 캐릭터 이름이 한국 시골을 읽힌다든지 하는 이슈도 있긴 한데요. 뭐 그게 아주 큰 이슈는 아니겠고요. 그런 점 아니라도 정말 매력적인 작품입니다. 이제 17권까지 나왔습니다. 저와 함께 한번 정주행 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저로서는 오랜만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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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나 만족스럽게 읽은 소녀 만화였고요. 여러분들에게도 그 기분이 전달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작품을 정치 드라마라고 한 김에 마키아벨리 군주론 가운데에서 한 대목을 읊으면서 마무리를 지어볼까 합니다. 의외로 작품 속에서 연화가 보여주는 지향점하고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어 보여요. 모든 군주는 인민의 지지가 필요하며, 인민들의 호의로 군주가 된 사람은 그들의 환심을 계속해서 사도록 해야 한다. 강력하고 현명한 군주는 인민에게 의지할 수 있다. 현명한 군주라면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시민들이 정부와 자기를 믿고 따르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렇게 해야만 시민들은 그에게 항상 충성할 것이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만골만골한 한주 보내십시오. 사찬이었습니다.